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백과 삶입니다.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구분 짓는 것 중 하나가 질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죽는가?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질문에서 과학이 나왔고 문학이 나왔고 철학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실력이고 질문을 찾아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인간들은 영적으로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 두려워서 숨어 있는구나. 저는 교회에서 성장했고 기독교적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고 수없이 설교와 복음을 들었지만 저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기독교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됐구나라고 회의를 가지게 되자 제가 믿고 있었던 믿음은 아무 힘이 없었고 저는 한없는 회의에 빠지게 되어서 방황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다녔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대면하지 못했고 지식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저를 가리고 내가 옳다는 공의의 나무 잎으로 저를 가려보면서 그렇게 하면 저의 근원적인 죄와 수치가 마치 사라진 양 그렇게 생활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저는 저 자신의 모순과 그리고 비참함과 허무함에 지디껴진 채 결국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저는 비로소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서 있는 영적 상태에 그 비참함과 초라함을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질문에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압축하고 압축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대답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대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베드로의 대답이 책에서 배운 지식에서 나오거나 이성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그 같은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개혁교회는 이 반석을 교황의 수위권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곳마다 교회는 세워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건강하고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집단이라고 할 뿐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은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솔로몬 성전 앞에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성전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 성경 구조도 솔로몬 성전 앞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죠.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워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이 기둥을 보도록 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왜 성전 앞에 기둥 두 개를 세우고 모든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그 기둥을 보게 했을까요? 그것은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전은 이 두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전은 주춧돌이 필요하고 내부에 기둥들이 있었겠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함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은 오직 이 두 가지 기둥의 고백 위에 서 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117년 전 이기풍 선교사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어떤 탁월한 사역자에게도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도, 거짓을 몰아내는 능력도,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두 기둥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교회는 내가 세웠고 내가 세워갈 것이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능력은 나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저는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신앙 고백 위에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어렵든지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한 가정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분명히 서 있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 그 가정은 질병이 오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역경이 와도 이 믿음이 분명하면 이 가정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셀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셀원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웃음이 넘치고 분위기가 좋아도 인간적으로 너무나 친밀하고 끈끈해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은 셀은 친목 모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좋아하고 즐거워할 뿐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없다면,
너무 심각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비록 셀원이 한 명도 없어서 셀리도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셀원들이 힘든 일을 겪고 기도의 제목이 모일 때마다 있고 여러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셀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셀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이 셀의 고백이 있는 셀은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두 기둥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약인이 되시는 분, 완전한 약인이신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신 완전한 보아스이신 분. 그러므로 구약의 솔로몬 성전의 믿음의 두 기둥을 하나로 통합하여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고백과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알리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비밀로 하라고 하실까요? 2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대와 왕권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임하여 오셔서 다윗의 그 강력한 모습으로 적들과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승리자의 모습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는 그 모습과 완전히 반대인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짓밟고 오히려 그것을 주는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제자들은 정한 때까지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예언대로 죽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이유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야 할 그 그리스도의 길을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25절 말씀 역시 우리 앞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고 발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 욕망, 욕심, 끝없이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나의 모든 마음과 스스로 충돌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가족도 아니고 다른 성도도 아니고 직장의 상사나 동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는 솟아나는 욕심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독점하고 싶은 그 마음들과 싸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날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오늘 눈을 뜨면 다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또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것이죠. 우찌무라 간주는 일일 일생이라고 말하는데 하루는 한평생이 추각되어 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세 번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일 만큼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고 부끄럽고 외면하고 싶은 고통스러움 그 자체, 지금 내가 외면하고 싶은 내가 절대 지고 싶지 않은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언젠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일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와 같이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였는데요. 삶이 기도지요. 삶이 예배지요. 되게 멋있었습니다. 삶이 기도고 삶이 예배라는 이 멋있는 말. 그러나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삶이 기도가 된다는 이 멋있는 말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를 피하기 위해 그냥 우리가 제대로 살면 돼요 라고 말하는 핑계가 아니라 정말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스며들고 그렇게 어느 순간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기도가 삶이 되어져 가는 그것은 결코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투영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어느덧 살아가면서도 그 삶이 예배가 될 만큼 예배의 진심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중심을 두는 사람, 그런 예배자에게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냥 멋지게 한마디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느 날 은퇴 장로님과 함께 비가 내리는 날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같이 우산을 쓰고 나가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에서는 비가 옆으로도 오기 때문에 비를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우산을 쓰고 가면서 제가 비를 거의 안 맞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봤을 때 이런 풍경이었죠. 장로님이 우산을 제 쪽으로 이렇게 쓰고 계신 거. 장로님의 이 어깨와 이 절반이 다 비에 젖어서 이렇게 쓰고 계신 거. 아우 장로님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차로 가는 동안 우산 밀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제 마음에 쫙 밀려오는 게요. 저는 그날 우산을 보면서 십자가를 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종교적인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본당 안에서는 십자가 지고 갑시다. 자기 부인하고 아멘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그것이 자기중심지도 자각조차 하지 못하고 당연한 듯이 나의 권리와 특권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빛나게 할까를 몸에 훈련되어지는 것, 그럴 때 십자가는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종교적 표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삶의 능력이고 내 일상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어느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 더 맛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십자가를 봅니다. 선교지를 갔을 때 자리를 옮겨서 뒷자리에 타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다른 선교팀원들이 얼마나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갔을까를 알게 되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더 편하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며 쟁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하고 더 힘든 자리를 자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뭐 대단한 어떤 영적인 고상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항상 훈련하고 항상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짜 십자가로 한 걸음씩 걸어가야지 십자가 앞에서 죽을 각오는 됐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늦게 와서 먼저 음식이 나가면 견딜 수 없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주차장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면 악셀에 달려 더 밟아서 기어코 넣어주지 않겠다는 이 놀라운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면 십자가는 예배 시간에만 퍼져나가는 개념일 뿐입니다. 넉넉히 양보해주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오히려 용납해주고 저는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주차장에서 십자가가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당은 십자가는 식당에서 구현되어야 하고 십자가는 우리의 직장에서 구현되어야 하고 십자가는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훈련되고 구현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그냥 항상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이거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 전시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셨다면 그 십자가가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나의 욕심과 싸워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종교 노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은 곧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남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가게를 경영하고 식당을 경영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업을 경영해 간다면, 이런 마음으로 직장에서, 공직에서, 예술계에서, 교육계에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알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무언가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삶으로 구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시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세상이 모두가 절대적으로 나 자신을 위하는 이 질서 속에서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의 질서를 구현하는 이상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21세기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바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확신에서 나오고 그 확신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진리이므로 죽음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찬란한 부활의 능력으로 다른 사망과 죄를 이기고 이 땅을 치유하며 사회를 회복시키며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죠. 그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내 삶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구원자. 만약에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삶이 없다면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내 삶의 작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왜 내가 져야 돼? 왜 내가 물러나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끝없이 이 계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독하게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중심적인 이 습관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십자가는 그저 예배 시간에만 울려퍼지는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진짜 십자가는 내게 훈련되고 있는가? 이제 우리 함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요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자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십자가를 알고 있지만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너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아라, 너의 야심을, 나의 충동을, 네가 아름답게 보이고 잘나고 네가 승리하고 네가 이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너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야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버림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죽임당하는 것을 주여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걷지 않고서는 생명이 없고 아버지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신 그 삶의 길을 걷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걷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라는 지식인에 불과할 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아버지 그저 고민에 불과할 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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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에 소망이 있고 십자가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주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어.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